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의 싸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의 갈등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작은 악, 사소한 악을 무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정도는 이길 수 있고 이 정도는 조절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악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그 악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잘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그 게임 중독, 또 술 중독, 인터넷, 또 이성관계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처음에는 이건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실제로 조절도 했고 통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본인이 거기 개입숙이 그 죄에 중독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증상이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파괴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여기 나가야겠구나.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면 생각을 하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죄의 포로로,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들 얼마든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이사야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읽었지만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되냐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새로 지으라는 겁니다.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정말로 꿈과 같은 소식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수만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그저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남아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거기 돌아가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그저 남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삶이 척박하고 어려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포로 일부는 그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조국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갔는데 현실은 어떤가? 예상대로였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 조그만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전을 지었지만 예상 시간보다 너무나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안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나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오늘도 선한 사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니 선하심이 어떤 것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먼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간략하게 구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복잡한 말씀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 되냐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같은 동족, 같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구박을 당했고 적으로 취급당했고 원수로 취급당했다는 겁니다.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같은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핍박하고 구박하고 쫓아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형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한 사람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쫓겨남을 당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느헤미야 6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그 짓는 것을 반대하는 네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그 인터넷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냐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셈과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방인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네 사람을 동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이 네 사람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데 중요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유대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네 사람들, 즉 성전을 짓는 지으려고 하는 네 사람과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네 사람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노골적으로 싸웠습니다. 눈에 띄게 싸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군복을 입고 북한의 군인들하고 북한 군복을 입은 사람들하고 노골적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보면 아, 저들이 싸우는구나 하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스파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간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싸우는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싸웠냐면 이렇게 싸웠습니다.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와서 대한민국 군인하고 싸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디서 왔습니까? 북한에서 왔죠. 예, 북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예언자 스마야입니다. 스마야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 스마야가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금전적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 도비야와 산발랏의 그 돈을 받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도비야와 산발랏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가 피해야 되는데 어디가 제일 안전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 너는 거기 가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그건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너는 평민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느냐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지혜로웠던 것이 아, 이 예언자 스마야가 도비하고 산발락에서 돈을 받아갖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마야가 유대인이고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시험합니까? 느헤미야를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제사장 엘리아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아십은 제사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가 도비야와 산발락 가정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도비야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방 하나, 하나님의 그 재물을 두던 그 방 하나를 누구에게 줬냐? 도비야에게 준 겁니다. 너 여기 와서 이 방 쓰라는 겁니다. 유대인 자체도 못 들어가는 방이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성전의 방을 누구에게 줬냐면 이방인 도비야에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형제입니다. 근데 간첩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핍박하고 누구를 지금 곤란하게 하냐면 느헤미야를, 유대의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러한 죄의 관계를 절단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는 겁니다. 왜 애를 썼냐면 당시에 많은 유대 귀족들, 많은 제사장들,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도비야와 산발랏의 그 덫에 거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돈의 유혹에 빠져서 그 어떤 그 정치적인 자리를 제공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죄에 걸려 살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들이 주는 어떤 정치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도비아와 산발락과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도비아와 산발락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악의 힘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전 공사가 그렇게 오래 지연된 겁니다. 성전을 그래서 오래 짓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성전을 오래 짓지 못했냐면 외부적으로는 도비아와 산발락이 반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유대의 많은 귀족들과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이 도비아와 산발렛이 죄의 덫을 놨다는 겁니다. 악의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 악의 씨에 엉켜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대로 짓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보여주냐면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 에스라, 여호수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다시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위하여 떠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에게 조롱을 받냐면 같은 동족, 같은 형제, 같은 하나님 믿는다는 제사장, 예언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조롱을 받는다는 겁니다. 간첩들에게 지금 매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간첩들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5절 보세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구박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즉 예언자 스마야나 제사장 엘리아십을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자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 그 제네바 그 포로 협정이 있습니다. 1864년에 맺어진 협정이 있는데 그 협정을 보면 전쟁하다가 포로가 된 군인들은 반드시 부상을 당했다면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를 잘 보호해 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그게 제네바 협정의 그 포로 그 약속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하다가 그 사람만은 잡으면은 바로 총살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간첩입니다. 스파이는 잡으면 아, 너 간첩이구나 하면 제네바 포로 협정에 그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살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간첩은 특징이 있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고 싸웁니다. 민간인 복장을 하고 적이면서도 상대편을 죽입니다. 그러기에 그 간첩은 바로 총살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간첩이 있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군인데 대한민국 국군의 복장을 입고 와서 대한민국 국군을 죽여버립니다. 북한군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간첩도 바로 총살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잣대가 됩니까? 군복이라는 겁니다. 옷이라는 겁니다. 그 옷을 어떻게 입고 전쟁에 하는가에 따라서 포로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지만 반대로 포로로 대접받지 못하고 바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군복은 자신의 신분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스마야나 엘리야십 같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제사장과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군복을 입었습니까? 어떤 군복을 입었습니까? 유대교의 군복을 입고 지금 누구를 공격합니까?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룹바벨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은 군복은 그렇게 입었지만 속은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 같다는 겁니다. 도비아와 산발락 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처벌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유대교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스마야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니까 도비아와 산발렛 돈을 받고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엘리야십 제사장입니다. 엘리야십 제사장인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자신의 제사장 그 직분이 위태롭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직분을, 정치적인 자리를 지키려고 도비아와 산발렛의 자녀들과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덫에 걸려서 악에 빠져서 나중에는 엄연히 유대인인데 자신의 동족을, 자신의 백성을 죽이는 자리에 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악의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3절 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제물은 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참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뭐냐면 소를 제물로 드렸는데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였다.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개를 죽여서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곡식을 제물로 드렸는데 돼지 피로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분양했는데 우상에게 제물 드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겉은 제사장이고 겉은 예언자인데 지금 그들이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쫓아내고 있냐면 같은 하나님 믿는 느헤미야, 에스라, 여호수아,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제사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우리의 삶의 어떤 입지, 나의 어떤 자존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예수 믿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신앙과 우리의 삶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듯합니다. 밸런스를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도 우리의 삶이 치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치중하면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을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 비현실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게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잡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쪽의 무게가 무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쪽이 무거워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쪽이 무거우면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영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쪽의 무게를 좀 더 두거나 세상과 하나님의 무게를 맞추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게가 우리 삶 속에 더 무게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고 합리적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밸런스를 잡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무게를 같이 두고 살면 이미 우리는 산발락과 도비아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무게 잡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이미 우린 넘어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목사님은 다르겠지. 목사님은 죄를 이기겠지. 저 장로님은 평생 신앙생활 했고 좋은 인격을 갖고 있고 저분은 어떻고 하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죄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이기는 인격체입니다.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정서나 어떤 우리가 느끼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는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을 피시는데 로마서 7장을 피시면서 동시적으로 이사야서 오늘 66장을 양손으로 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이사야서하고 같이 손으로 끼셔야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제가 질문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나를 죄짓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아, 나 죄졌어. 실수해서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나를 죄짓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 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그 죄 짓는 것이 너 안에 있는 죄라는 살아있는 인격체가 너를 죄짓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 죄를 그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이사야서 66장 2절 다시 로마서 손가락 끼셔야 됩니다. 66장 2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존재를 어떻게 얘기하나 이사야서 66장 2절 다시 로마서 갈 거니까 로마서 손 끼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보려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죄를 이기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다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죄를 두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후반절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죄의 두려움을 갖고 회개하고 떠는 자는 내가 돌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로마서 다시 가십니다. 이제 7장 21절 23절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로마서 7장 21절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죄에게 이깁니까? 집니까? 패배당한다고 말씀합니다. 패배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기에 죄의 종이기에 하나님 두려워하며 그 앞에 회개하며 살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떨며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갑니다. 로마서 계속 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또 갑니다. 로마서는 또 갈 거니까 이사야서 먼저 갑니다. 66장 7절부터 제가 9절을 보는데 7절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 말을 낳았으니. 이 말씀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출산하다가 출산 중에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무슨 보건시설이라든지 위생시설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엄마들이 아기를 낳다 고통 중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냐 말씀하냐면 너희 유대인들아 시온이 고통을 산모 고통하기 전에 애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고통하기 전에 애를 낳는데 그 애를 뭘 낳냐?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는 큰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크게 죄를 짓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 순산하였도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모가 애를 진통 없이 낳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산아이를 낳는 걸 큰 축복인데 지금 뭐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태의 문을 닫겠느냐. 너희 유대인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절대로 은혜를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에게 태의 문을 닫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통 없이 남자아이를 낳는 그 은혜와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로마서는 계속 갖고 계셔야 됩니다. 초기 그 미국 교회 역사를 보면 교인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뉴 잉글랜드, 그러니까 저 북쪽, 그 보스턴 지역에 있는 교회는, 교인이 되려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다. 먼저 교인이 되려고 하면 성경을 공부하고 사도신경 공부하고 각종 신앙 고백 다 공부하고 교리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장로들 앞에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봐서 시험에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 다 모아놓은 그 교회 앞에 가서, 교인 앞에 가서 교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난 이렇게 성령 체험했습니다. 난 이렇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온 교인들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결정해서 교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똑같은 미국에서 교인 되는 것이 너무나 쉬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저 남부 지역입니다. 그쪽에는 부흥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막 합니다. 근데 부흥회 하다가 부흥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간에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 나오십시오 하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북쪽과 남쪽의 차이를 아시겠죠? 얼마나 북쪽은 어렵고 남쪽은 쉬웠는가. 심지어 남쪽에서는 내가 기도하다가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난 이런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고 박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목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차이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미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역량으로 한국 교회도, 저도 한국 교회 목사지만 병든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북쪽 교회는 사람의 지식, 사람의 노력, 그다음에 사람의 판단, 사람의 투표로 교인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 남쪽은 뭐냐면 개인의 체험, 개인의 감정, 개인의 어떤 그 경험이 구원을 결정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모두 다 남쪽이면 북쪽이면 말은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역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북쪽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그 과정을 결정했습니다. 남쪽은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이 구원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빠져버렸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무엇이 빠져버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그 과정과 형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과정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8장 2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구절, 이 구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시라. 뭐라고 성경 말씀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악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철저히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봐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세상 나가서 좋은 일도 하시고 구제도 하고 자선도 해야 됩니다. 악에서 벗어나고 무던히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그런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실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산모가 고통하는데 고통 없이 애를 낳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입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세상 나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 살 것인가입니다. 아니죠. 이 법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 법에 맞춰서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게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판단에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이나 내 경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구원을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